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오늘 마리우폴시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구립된 아조스탈 제철소 내 병력들의 전투 임무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이날 성명에서 마리우폴 부대들은 부여된 전투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 최고 사령부는 아조스탈 제철소에 주둔해 있는 부대 지휘관들에게 부대원들의 목숨을 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마리우폴 수호자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라며 그들의 업적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영웅들에는 아조 특수작전부대, 우크라이나 주방위군 소속 12여단, 해병대 제36 독립여단, 국경수비대, 경찰, 자발적 지원자, 마리우폴 영토수호대 등이 포함된다고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총참모부는 적의 주력부대를 마리우폴에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는 오늘 침략자들을 격퇴시킬 수 있도록 방어선을 준비하고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리우폴 내 항전은 예비군을 편성하고 부대를 재편성하며 파트너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크라이나인들과 전 세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과제는 마리우폴 수호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당신들이 국가를 충실히 수호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전선에서 싸울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터키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터키는 두 나라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앙카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선 우리는 터키의 제재를 가하는 이들이 안보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는 데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성하게 될 경우 나토는 더 이상 안보기구가 아닌 테러 대표들이 몰려있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스웨덴과 핀란드 대표단은 나토 회원 승인을 설득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스웨덴은 테러 조직의 은신처라며 테러 조직들이 의회에 발언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들은 테러 조직들을 특별 초대했다며 심지어 친 PKK 의원들도 의회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주 이스탄불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핀란드와 스웨덴이 쿠르드 테러 조직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며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해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U 외교장관들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6차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헝가리는 기존의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제재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석유에 의존해온 헝가리는 대체 설비 등의 수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제재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헝가리와의 대화는 주로 기술적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며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석유와 가스, 석탄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너지의 의존도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청 바티칸 외무장관인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가 내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오는 20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문 초청에도 러시아 방문이 우선이라며 자신의 대행인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갤러거 대주교의 이번 방문은 교황청과 러시아 정교회의 개선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순교를 당한 우크라이나 신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이탈리아 국영방송인 RAI에 우리는 절대 한쪽 편을 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평화를 위해 모든 이들에게 대화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 이 끔찍한 갈등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쿠바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따라 미국 내 쿠바 이민자들의 쿠바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송금액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 가족이 아닌 이들에게도 이번 새 조치에 따라 기부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내 가족들에 대한 송금 한도를 3개월에 1천 달러 이하로 제한했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미국의 음식, 패스트푸드의 대명사 햄버거와 콜라, 감자튀김을 대표 상품으로 파는 미국의 맥도날드사가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모두 접는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맥도날드사는 서구의 다른 기업들과 비슷한 조처로 지난 3월에 임시 영업 중단에 들어가고 일부 매장에서는 간판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800여 개의 매장 전부를 매각하고 또 완전히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직영하고 있던 모든 매장에 고용된 6만여 명의 직원들에게는 다른 곳에 매각될 때까지 급여를 주고 또 매각 때 고용 승계를 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0년 1월입니다. 모스크바 푸시킨 광장에 노란색의 대형 영문 M자가 걸린 1호 매장이 문을 열던 날 3만여 명이 줄을 서서 냉전 시대의 종식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 존재가 됐는데요. 당시 경제 상황이 심각했던 러시아에서는 이 맥도날드에 간다는 것을 인생의 첫 외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깨끗한 매장 또 친절한 응대에 세상의 다른 모습을 경험했었다. 이렇게 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일시적으로 매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에 맥도날드 매장마다 몰렸다는 인파 소식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맥도날드 철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여러 다른 글로벌 기업이 이를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유명 햄버거 체인인 미국 회사 버거킹은 복잡한 계약 내용 때문에 영업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평안도, 자강도,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은 새벽부터 종일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평강은 오후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 있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대부분 지역에 불겠고요. 밤에는 한반도 서쪽으로 미세먼지가 들어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최저 삼전이 3도에서 시작합니다. 해산이 5도, 중강 7도, 청진 9도, 함흥 10도, 개성과 신의주가 13도고요. 평양과 원산이 14도, 장전의 아침 최저 영상 1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삼지연은 15도까지 오르겠고요. 희산과 청진이 19도, 중강의 낮 최고 21도, 신의주와 개성은 24도, 원산 25도, 함흥, 평양, 장전은 낮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막다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고요.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2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2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저항하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대피가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마리우폴에서의 작전 임무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송금과 여행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수민족 위구르족 거주 지역의 수감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제천소에서 항전하고 있던 병사들이 대피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17일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우스탈에서 저항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대피가 전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리우폴의 해방을 선언하고 봉쇄를 명령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조우스탈에 남아있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모두 대피를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약 260명이 대피했습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은 그 가운데 다친 병사 53명은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는 노보아조우스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211명은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올레니우카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대피한 군인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군이나 친러시아 반군 세력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면 이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AP통신은 이들이 전쟁 포로 대우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들은 모두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협상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마리우폴에서의 군사작전, 그러니까 항전을 끝냈다고 선언했네요.
네, 우크라이나 작전 참모부가 16일 성명을 내고 마리우폴 수비대는 임무를 완수했으며 제철소 안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걸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또 제철소 내의 병사들의 대피가 계속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몇 명이 남아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민간인들에 대한 대피는 앞서서 이루어졌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제철소 안에는 군인 가족들 그리고 제철소 직원 등 천여 명의 민간인도 함께 갇혀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재 노력으로 지난달 말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대피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희망자는 모두 구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마리우폴 제철소 하면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그 저항의 상징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지리적인 요충지였던 이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의 주 공격 표적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아조우 연대 대원들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의 대부분을 장악하자 이 제철소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80일 넘게 저항해 왔습니다.
네.
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항복이라는 표현 쓰길 거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리우폴의 군사작전 종료 선언은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패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북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6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까지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북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 소식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도 나토 가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슨 스웨덴 총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웨덴이 나토의 일원이 되길 원하고 있다는 걸 나토 측에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데르슨 총리는 이는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라면서 이제 한 시대를 접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루 전인 15일에는 핀란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 그리고 산나 마리 총리가 지난 13일에 공동 성명을 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 의지를 천명했는데요.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 정부도 나토 가입 의사를 공표함에 따라서 두 나라가 조만간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자,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의지에 대해서 러시아 반응 어떻습니까?
네. 16일 모스크바에서는 이 구소련권 국가들의 군사 안보 협력체인 집단 안보 조약 기구 CSTO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CSTO는 종종 이 나토에 비견되는 러시아 주도의 군사 동맹체인데요.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자체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 나라에 나토에 군사 자산이 배치된다면 그에 합당한 대응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대응을 할 거라는 거죠?
네, 어떤 대응이 나올지는 조성되는 위협에 따라서 검토될 거라고 푸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나토가 본질적으로 단 한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이 단 한 나라가 미국을 뜻하는 거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군사 자산만 배치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기존에 나토의 동진이 절대 불가라던 입장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 협상에는 좀 진전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헝가리의 반대가 심해서 별 진전 없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16일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처를 포함해서 6차 제재 방안을 또 논의했는데요. 호셉 볼의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사안이 너무 복잡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런 교착상태를 타개하는데 앞으로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이나 또 송금 규제 조처가 완화된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16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내려졌던 쿠바 여행과 송금 제한 등의 조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쿠바 국민들이 전례 없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은 쿠바인들이 압제와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미래를 창조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되는 걸까요?
네, 송금의 경우 그동안은 분기마다 1인당 $1,000로 제한돼 있었는데요. 이 한도 액수가 사라집니다.
네.
네, 또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만 송금할 수 있었던 규제도 해제돼서 쿠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쿠바로 여행하는 것도 더 자유로워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쿠바 간의 민항기 운항 증편도 허용되고요. 아바나 이외 다른 지역에 내려졌던 비행 금지도 해제됩니다.
네, 최근 미국은 쿠바 수도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 업무도 다시 재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국무부는 4년 만에 쿠바 수도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했는데요.
네.
예, 아직까지는 가이아나 대사관에서 더 많은 영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비자 신청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동안 왜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 비자 처리를 못했던 겁니까?
네, 지난 2016년부터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서 두통, 이명, 청력 이상, 구토 등의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이 보고됐는데요. 그러자 당시 트럼프 정부가 2017년 9월에 필수 인력만 남기고 직원과 가족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였고요. 그러면서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됐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정부의 이런 완화 조처에 대한 쿠바 정부의 반응 볼까요?
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작은 한 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196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제재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쿠바 정부가 지난해 시위 후에 많은 쿠바인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조처는 쿠바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난해 쿠바에서는 아주 큰 규모의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7월 쿠바 곳곳에서 심각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요. 쿠바 공산혁명 이후 최대 반정부 시위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쿠바 정권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시위자들을 대거 체포해서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감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중국 북서부에 있는 신장 자치구는 중국 소수민족의 위구르족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신장 자치구는 20여 개 행정구역으로 나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코나셰어구는 전 세계에서 수감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이 단독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서 보도했습니다.
수감자가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네, 테러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람이 주민 25명 가운데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신장 자치구의 남동부에 있는 이 코나셰어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데요. 약 26만 7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만 명 이상이 교도소로 보내진 걸로 집계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AP통신은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네. AP통신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명단, 혐의 내용, 형량 등이 적힌 자료를 입수해서 전문가들의 분석, 또 현지에서 나온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 명단은 현재 노르웨이에 망명해 있는 위구르족 어학자인 압둘웰리 아유프 씨가 AP에 넘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코나셰어 군의 수감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국 전체와도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게 2013년의 자료밖에 없긴 한데요. 당시와 비교하면 30배가 넘습니다.
네.
네, 또 전 세계에서 수감자가 가장 많은 나라의 하나인 미국보다도 10배가 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농촌 마을의 수감률이 한 나라 전체 수감률보다도 훨씬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감자들이 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됐습니까?
네, AP통신이 분석한 이 명단에는 살인이나 절도 같은 전형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테러와 관련된 공격적인 행위, 종교적 극단주의, 시비 걸기나 도발 같은 전통적으로 이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할 때 쓰는 모호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실제 수감자 수는 따라서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네, 현지 출신 주민들의 증언도 들었다고 했는데요. 뭐 구체적인 증언 사례 하나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역시 현재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미흐리굴 무사 씨는 명단 속에서 사촌인 로지카리 토우 씨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토우티 씨는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걸로 돼 있었는데요. 무사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토우티 씨는 매우 유순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른 친척들과는 달리 종교와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신장 자치구 대변인은 징역 등의 모든 형별 조처는 중국의 사법 제도를 따르고 있고 위구르족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특정 종교나 인종, 종교를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선에 대해서 잘못하거나 악을 풀어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제사회 시각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국이 신장에서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 소수민족을 집단 구금, 감시, 고문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관련 인물과 기관 등의 제재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이달 말에 신장을 방문하고 현지를 직접 둘러볼 계획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신장 지역을 찾는 건 지난 2005년이 마지막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뉴욕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범이 더 많은 공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은 증오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주말 총격 사건들 수사 현황 정리해봅니다. 미국에서 분유 부족 사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분유 제조사인 에보트가 미 식품의약국 FDA와 생산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도시에서 증오 범죄가 40% 가까이 급증했다는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버펄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내용이 추가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흑인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의자가 만약 현장에서 탈출했다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예. 수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 보죠?
예, 조셉 그라마글리아 버팔로 경찰국장은 16일 CNN 방송에 출연해 용의자인 18세 백인 청년 페이튼 젠드런 씨가 탑스 슈퍼마켓에서 총을 쏜 후 다른 가게에서도 총격을 이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격범은 차에 타고 제퍼슨 에비뉴를 따라 운전하면서 같은 일을 할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가 그 현장을 미리 답사까지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젠드런 씨는 범행 전날 자기 집에서 이 320km나 운전해서 버펄로에 도착한 뒤 현장을 미리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흑인 인구 밀집 지역으로 총에 맞은 13명 가운데 11명이 흑인이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젠드런 씨는 군복 형태 옷에 방탄복까지 입은 채 슈퍼마켓에서 난입해 AR-15 형태의 소총을 발사했는데요. 헬멧 카메라를 이용해 총격 현장을 인터넷에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은 이 사건을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 젠드런 씨가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고요?
예, 수사당국은 180쪽에 달하는 성명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젠드런 씨는 성명에서 자신을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또 이번 공격이 모든 비백인, 비기독교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이들이 미국을 떠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젠드런 씨가 현장을 중계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온라인상에 사건 동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고요.
예. 자, 영상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분량인데요. 하지만 많은 쇼핑객을 살해하는 장면을 찍혔고요.
네.
또 계산대 뒤에 웅크리고 있는 백인에게는 총을 겨눴다가 아, 미안합니다라고 하고는 총을 쏘지 않는 모습이 또 담겼습니다.
네.
이 젠드런 씨는 슈퍼마켓 입구에서 대치 중이던 경찰에 항복했는데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젠드런 씨에 대한 추가 법정 절차가 수일 내로 나올 예정이고요.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방 증오범죄 혐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버팔로 총격 다음 날인 15일에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회에서도 총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새로운 수사 내용이 나왔네요.
예, 이 수사당국이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캘리포니아주 라구나우지의 제네바 장로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동기가 타이완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좀 들어보죠.
예, 수사당국은 총격범이 당시 교회에서 점심 식사 중이던 신도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의 돈 반스 보안관은 총격범인 68세 남성 데이비드 초 씨가 타이완에 증오를 품고 충격을 가했으며 중국과 타이완 관계 등 정치적인 요인도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 보군요.
예, 토드 스피처 오렌지 카운티 검사는 총격범이 타이완 사람과 타이완에 대해 절대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초 씨의 차량에서 타이완 사람에 대한 증오를 담은 메모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용의자가 중국계인 겁니까?
이 반스 보안관은 초 씨가 중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라스베이거스 주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하지만 AP통신은 타이완 뉴스통신사가 주미 타이완 경제문화대표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초 씨가 1953년 타이완에서 태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초 씨 부모님이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넘어온 이주민이었다는 건데요. 스피처 검사도 초 씨의 가족은 지난 1948년 국공내전 이후 많은 중국인이 본국을 떠나 타이완으로 강제 이주했을 당시에 타이완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날 사건 총격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요?
예, 50대 남성으로 의사인 존 챙 씨가 숨졌습니다. 자, 그리고 60대에서 90대 노인 5명이 다쳤는데요. 자, 총격이 발생하자 챙 씨는 총을 뺏기 위해 범인에게 돌진했고요. 다른 신도들이 가세해서 범인의 팔과 다리를 전기선으로 묶어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하지만 챙 씨는 이 과정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반스 보안관은 챙 씨가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 초 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사 현장을 직접 찾을 예정이라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부인 제이 바이든 여사와 함께 뉴욕주 버펄로를 방문합니다. 버펄로 충격 사건이 증오범죄인 것으로 밝혀진 데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이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해당 지역을 챙기기 위해 나선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지역 법 집행기관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현지에서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영유아들이 먹는 이 분유 부족 사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소식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분유 제조사 에보트가 16일 미식품의약국 FDA와 분유 생산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에보트는 합의에 따라 미시간주 공장에서 생산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에보트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체 분유 제품의 절반 이상을 바로 이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해 왔습니다.
네. 이 공장이 가동을 못한 지가 중단된 상태인 지가 벌써 몇 개월째라고요?
예, 지난 2월 FDA가 에보트의 분유를 먹은 뒤 박테리아 감염으로 영유아 2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스밀락과 엘리멘텀, 엘러케어 등 에보트 사의 3개 분유 브랜드를 리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FDA는 올해 초부터 이 공장에서 생산된 분유를 먹은 아이들 상대로 박테리아 감염을 조사해왔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언제부터 재개되는 겁니까?
네, 에버트사가 생산 재개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분유가 매장에 공급되기까지는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에버트사의 합의에 관련해서 뭐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당 시간이 걸리네요. 예. 그런데 지금 상점에 가보면 분유 진열대가 뭐 거의 다 텅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분유 부족 사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망 정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분유 공급에 차질이 빚기 시작했고요.
네.
이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에보트사의 분유 리콜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분유 대란이 일었습니다. 자, 에보트는 미국 분유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사 네 곳 중 하나고요. 에보트 브랜드는 분유 시장에서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파장이 더 컸던 건데요. 이 분유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상점들은 1인당 분유 구매량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부도 특단의 조처를 내놓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분유 부족 사태가 악화하면서 부모들과 또 야당인 공화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분유 수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FDA는 16일 해외 분유 제조사들이 미국으로 더 많은 분유를 선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 검토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외 분유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FDA의 승인 요청을 해야 하고 FDA의 검토 과정이 필요한데요. 로버트 칼리프 FDA 국장은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고 대량의 물량을 보낼 수 있는 업체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앞서 뉴욕 버팔로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총격이 인종적 증오에서 비롯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미국 대도시에서 이렇게 증오 범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도시 증오 범죄 건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올해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증오 범죄 대부분은 아시아계와 유대인을 겨냥한 범죄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어떤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선 버나디노 산하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가 미국 내 37개 주요 도시에 경찰 자료를 집계해 예비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미 연방수사국 연례 증오범죄 보고서가 나오기에 앞서 2021년 증오사건에 관한 초기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연구센터가 그 내용을 VOA와 공유했습니다.
네.
증오범죄 연례 보고서는 15,000개 이상의 법집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초를 하는데요. FBI는 오는 가을에 2021년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그러니까 증오범죄가 지난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다고 합니까?
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편견에 의한 범죄, 즉 증오범죄는 39% 가까이 늘었고요.
네.
10대 대도시 지역은 54.5%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가세가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브라이언 레빈 센터장은 올해 1분기 15개 대도시에서 혐오 범죄는 평균 30%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증오 범죄가 이렇게 계속 늘 것으로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레빈 센터장은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증오범죄가 항상 최고조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증오범죄가 최고로 높을 때는 보통 9월이나 10월 등 이 하반기고요. 일반 1분기에는 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1분기 증가율이 벌써 30%를 증가한 만큼 연말에는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혐오범죄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난해 전반적인 이 증오범죄 증가율에서 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개 대도시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는 총 369건으로 224%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반유대인, 반동성애 사건은 373건으로 전해보다 50%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중에서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한 증오범죄가 이렇게 크게 는 이유가 뭘까요?
예, 2020년 초 미국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기원했던 이유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늘었다는 건데요. 자, 증오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기가 만들어진 단체인 Stop AAPI Hate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1,000건에 가까운 아시아 혐오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건의 대다수가 증오 범죄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시아계 민주국인을 겨냥한 폭력은 계속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네, 이 한국계 미국인들이 증오 사건에 희생된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21세 백인 남성이 마사지 업소 등에서 총격을 가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는데요. 네. 사망자 가운데 한인 여성이 4명이었습니다. 용의자인 로버트 에런 롱 씨는 인종차별이 아닌 성중독에 의한 범죄였다고 주장했지만 현지 검찰은 용의자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자, 유대인을 겨냥한 증오범죄는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5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새로운 무력 충돌이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반명예훼손연맹은 지난해 유대인을 겨냥한 폭행과 괴롭힘, 기물 파손 등 반유대주의 사건이 2,700건 넘게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1979년 관련 수치를 추적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0년대 미국은 스포츠 황금기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다양한 스포츠에 열광했습니다.
스포츠 황금기인 1920년대 미국 최고의 스포츠 영웅을 뽑는다면 단연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입니다. 본명은 조지 허먼 루스인데요. 미국 프로야구 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찬사를 받는 홈런왕입니다. 야구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인 만큼 수많은 관중이 베이비 루스가 뛰는 경기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야구공을 멀리 칠 수 있는 뛰어난 홈런 타자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베이브 루스는 평생 친 홈런이 모두 714개나 되는 대기록을 세웠고요. 1920년대를 빛낸 여러 스포츠 영웅 중에서도 그야말로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죠. 야구장에서 보여준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살아온 인생도 거침없고 자유로웠습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자신이 원하는 즐거움에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요. 때로는 경기 시간이 늦게 나와서 동료들을 초조하기도 했고요. 심판과 자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어요. 베이브 루스는 말썽을 자주 부려서 출전 정지 명령을 받기도 했죠.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이 거침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은퇴 후에 감독이 되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 베이브 루스라는 이름은 미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전설적인 홈런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법정 재판도 스포츠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의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1927년 5월 뉴욕에서 프랑스로 단독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린드버그의 비행 성공을 기념하며 열광적인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신문들은 린드버그의 성공 이야기를 연달아 기사로 실었고요.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수많은 군중은 이 젊은 조종사가 워싱턴으로 돌아오자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뉴욕에서도 역사상 가장 큰 시가 행진을 벌이며 린드버그의 비행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용감하면서도 조용하고 외모도 잘생긴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에게 열광했습니다. 린드버그는 마치 미국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서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 집권 동안 수백만 미국인의 전통적인 사회적 관습과 보편적인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지켜오던 전통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과감하고 다른 인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나이와 성별,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대중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라디오와 영화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법정 재판이나 유명한 스포츠 영웅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때로는 열광적으로 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1920년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대중문화와 더불어서 진지한 예술 분야도 함께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진지하고 심각한 예술 역시 활발한 시기였는데요. 1920년대는 글 쓰는 작가와 그림 그리는 화가 등 여러 분야 예술가들이 미국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미국인들은 1920년대 경제성장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보수적인 공화당 정책을 지지했고요. 기업을 이끄는 재계 지도자들과 경제체제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대통령과 경제인들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무겁고 진지한 예술을 추구하는 일부 예술가는 1920년대 미국 사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에 들떠 있을 때 일부 예술가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미국 사회의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변화를 지켜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주위 사람들이 오로지 돈과 물질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요즘 미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는지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우리 사회가 마치 새로운 기업인 것처럼 바뀌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어떤 가치가 있고 어느 만큼 신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예술가들은 유럽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은 끔찍한 실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고 집권한 정치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고 잘못된 방식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920년대 저항정신은 미국 문학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진지한 주제를 담은 미국 문학에는 강한 저항정신이 담겼고 이 시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비판했습니다.
작가들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와 경제 논리 위주로 돌아가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저항 정신을 문학 작품에 담았습니다. 시대적 저항 정신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가는 미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싱클레어 루이스였습니다.
미국 동부 볼티모어 출신 신문기자인 H.L. 맨켄도 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맨켄은 미국인 대부분은 어리석고 폭력적인 바보라고 표현하며 가차 없이 그들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공격했습니다. 물론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사고를 하는 미국인들은 이런 비판에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와 경제를 이끄는 재계 지도자들은 맨켄이 미국에 대한 반역의 말을 한 위험한 인물이라며 공격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웃다, laugh. 나는 많이 웃습니다. I laugh a lot. 어떤 일이나 상황이 웃겨서 웃다라는 표현을 할 때 웃음의 강도에 따라 소리를 내지 않고 미소만 짓는 경우도 있고 크게 갑자기 소리내 웃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다른 웃음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having me.
Did you attend yesterday's meeting?
Yes, we got a lot accomplished.
I heard David made a hilarious joke.
Oh, it was so funny. Everyone there cracked up.
미팅이 어땠는지 물어봤는데, it was so funny. 너무 재미있었다. Though, everyone there were cracked up. Cracked up. 빵 터졌다. 웃겨서 갑자기 크게 웃을 때 빵 터졌다라는 표현하죠. Crack. C-R-A-C-K, 깨지다라는 말인데 웃을 때 빵 터지다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빵 터졌어요.
You crack me up. Crack someone up.
누군가를 빵 터지게 하다.
Your jokes always crack me up.
당신의 유머는 항상 나를 빵 터지게 합니다.
You always make me laugh.
당신은 나를 항상 웃게 합니다. 정말 웃긴 상황에서 당신은 정말 재밌네요. 당신은 유머가 있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You are so funny. You are hilarious. You have a great sense of humor. You crack me up.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빵 터졌어요.
I cracked up when I heard the news.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도 crack up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could not help cracking up.
I was bursting out laughing too. David is such a clown. I could not help cracking up.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Burst out laughing. 갑자기 웃음이 터지다라는 표현입니다. I was bursting out laughing.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웃겨서 죽겠네요라는 표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You are killing me. I can't stop laughing.
웃겨 죽겠어요. 웃음을 멈출 수 없어요.
You are killing me. I can't stop laughing.
학교 다닐 때 반에서 가장 재밌고 웃긴 사람을 우리는 오락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Class clown이라고 합니다. 학급 광대, 오락부장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o you remember David from high school?
Oh, yes, of course. He was the class clown.
Yes, he was always funny. 데이빗을 기억하냐고 물었을 때 좌는 클래스 클라운, 학교 익살꾼이라며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오락부장 역할을 하는 재밌고 분위기 잘 띄우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사람을 클래스 클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끝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웃음이 터지다, crack up이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ould not help cracking up.
I was bursting out laughing too. David is such a clow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어의 매일 영어. 오늘은 Your jokes always crack me up. 당신의 유머는 나를 항상 빵 터지게 합니다. You crack me up. Crack someone up. 누군가를 빵 터지게 하다. 크게 웃게 하다.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